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기독교 변증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책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루려고 하는 텍스트북은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책 이름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C.S. 루이스 하면 너무나 유명한 저술가여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문학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고 또 현대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은 어려운 신학과 철학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C.S. 루이스의 책들은 전 세계에서 꾸준히 읽히고 있죠. 이 C.S. 루이스의 어린 시절은요, 어려서부터 독서를 매우 좋아했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고 하네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189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C.S. 루이스도 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것 같아요. 9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고요. 그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그때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세상은 차갑고 낯선 곳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방황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오히려 과학과 철학과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무신론자를 선언합니다. 그 후에 루이스는 영국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해서요, 고전문학과 철학과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교수와 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음껏 이런 학문 세계에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만져주심 있죠? 1931년 친구 톨킨과 긴 대화를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것은요, 수많은 신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신학자도 아니고요, 엄격히 말하면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학 방면의 교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해서 이 신학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가? 왜 사랑에는 자유가 필요한가? 왜 예수만이 길인가? 이런 추상 같은 질문을요, 철학과 문화 그리고 성경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 C.S. 루이스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 C.S. 루이스의 대표 저서 하면요, 너무나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 입문서 하면 다 순전한 기독교 읽지 않습니까?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BBC에서 라디오 강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또 잃을 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록한 솔직한 일기의 책이 있는데 슬픔을 이겨내며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고통의 문제가 철학자의 책이라면 이 슬픔을 이겨내며라는 이 책은 고통받는 한 인간의 책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책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것은 악마의 입장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아주 풍자적으로 쓴 작품입니다. 또 영화화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책, 이분은 또 소설도 썼어요. 그것도 판타지 소설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디즈니랜드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루이스 자신도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고통은 이런 것이었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고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서 부상을 당하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늦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과 씨름하고 드디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고통의 문제 2장 하나님의 전능편에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아니면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고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제거해 버리시면 될 텐데 말입니다. 더구나 당신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시면서 그 자녀가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것을 왜 버려두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쉽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아이고 또 제가 실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또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 되어버리네요.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 풍어나오는 절규이기도 하고 한숨이기도 하고 애달픈 구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꼭 신학적 질문으로 치부해서 답하기 복잡하니까 그저 넘어가자 해서 풀어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루이스는 먼저 전능의 개념부터 풀이합니다. 자,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이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성품과 잘 이해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성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이나 모순이 되는 것을 행하는 능력,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둥근 사각형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면 둥근 사각형,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모순이죠. 또 하나요,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면서 자유 없는 존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모순을 가진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두고 말장난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둥근 네모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둥글면서 동시에 네모인 것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제2장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사고를 막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짓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서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사고를 당하거나 또 죄를 짓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르치면 영악한 사람 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면서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막아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을 듣고 이 질문을 듣고 말입니다. 아, 그건 바로 내가 그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라고 싱긋이 웃는 분이 계시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의 답을 들어보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말입니다.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만약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피조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린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유 참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늘 죄 속에 빠지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녹두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루이스는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는가?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 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져야 하고 자유롭게 선택되어진 자발적인 고백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려면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늘 긍정적인 자유를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어두운 그런 곳에 거하고자 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자유 갈구 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루이스가 말하는 논리를 제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나름대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로봇과 아들의 차이 말입니다. 제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버튼을 딱 누르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이 로봇이 아침마다 아버지 방을 노크한 다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똑같이 말한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 참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로봇은 사랑을 선택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대로 그냥 말해졌을 뿐이죠. 근데 참 말썽 많이 피던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선택이고 한동안 불량한 생활을 했던 것도 선택이지만 다시 선택해서 집에 돌아왔고 다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로봇 같은 그런 기계적인 고백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틀린 답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게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이 아무리 틀리려고 애써도 너희 연필들이 저절로 정답만 써. 그래서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시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말이죠. 선택도 필요 없고 평가도 필요 없죠, 이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불순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삶을 살아도 참된 자발적인 자유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죠. 결혼식에서 출례자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평생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요, 제 뇌에 칩이 심어져 있어서 평생 아내만 사랑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제2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로운 피조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둥근 뇌물을 만들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는 주세요. 그런데 죄는 절대 못 짓게 해주세요. 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는 해주시고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데 우리는 꼭 이것만 생각해서 자기가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굳이 악을 선택해놓고 굳이 죄를 선택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막지 않으셨나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하고 우리가 결을 같이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을 강제로 붙잡으셨다면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인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론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것을 또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도 않았죠. 사랑을 원하셨어요.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은 언제나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순종하고 그 자유를 통해 사랑 나누고 그 자유를 통해 고백하라고 했는데 굳이 그 자유를 불순종하는 그 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두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육체의 그 깊은 고통 속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렇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은 문자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시를 없애달라고 전심으로 매달려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제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고통을 견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시죠? 루이스는 오늘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리고 우리 행복하면 하나님이 정말 못 보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영원한 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가 말하는 기도의 자세, 우리 고통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고통 극까지 것, 그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극단의 기도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나는 그런 기도 못해.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시편 기자들은 시편 내내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이 고통을 가져가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그 순간만 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저의 이 고통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저명한 설교가이신 팀 켈러이십니다.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에서 팀 켈러는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기보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고통의 의미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보다 십자가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팀 켈러는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세상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더 깊어지셨나요? 팀 켈러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종교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의 이유를 모두 설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잘못된 답을 제거한다고 팀 켈러는 주장합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답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켈러는 십자가가 모든 개별적인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네 가지 결론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모르셔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배고픔과 피로함, 배신, 억울한 재판, 폭력, 고문, 버림받음과 죽음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전한 하늘에서 인간에게 고통을 견디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러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는데 거치지 않고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갈 그러한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켈러는 설명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한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속에서 새롭게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켈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특정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을 통해 그 고통이 헛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십자가의 회복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